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곧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국 NBC 인디애나폴리스 지역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팀을 현장에 투입해서 나의 팀과 함께 일해 미국인들을 위해 훌륭하고 굳건한 결과물을 도출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같은 협상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전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고 비핵화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매우 잘한다고 말하고 그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관통해 한국까지 연결되는 철도 건설 사업을 거론하면서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조세영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일관계 현안 그리고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관계나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한일관계 맥락에서 이뤄진 결정임을 지적하면서 한미동맹을 앞으로 차원 높게 강화하고 스스로 강력한 국방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겠다고 말하고 본국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국무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히고 한국이 최근 실시한 대규모 독도 방어 훈련이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현종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종 차장은 최근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안보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을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최근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강조하면서 3개월 남은 공식 종료 시점까지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곧장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안전보장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영을 고친 것이라면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어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모하마드 자바드 이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오늘 일본 요코하마를 방문해 아버지 신조 총리와의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혀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나라가 국제법 아래 권리를 즐길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우라늄 비축량을 늘리고 농축 비율까지 높인 한편 아라크 경수로를 재가동할 계획을 밝힌 이란 정부의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라크 경수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이란은 지난해 재개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반발하면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춰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무기 시험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And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repeated
유엔 안보리가 8월 중 두 차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 퇴치 등 대북 지원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내립니다. 북부 지방은 밤늦게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북한 지역의 최저기온은 7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잇따른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요청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이 계속되는 무기 시험 발사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북한의 신형 무기 시험 발사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VOA에 27일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미국과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프랑스 비아리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He has done short range, much more standard missiles. A lot of people are testing those missiles, not just him. A lot of people are testing those missiles.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이고 이런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같은 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독일 세 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세 나라는 이날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청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르겐 슐츠 유엔 주재 독일 부대사입니다.
And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repeated provocative launches which ar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를 규탄한다는 겁니다. 슐츠 부대사는 이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난 6월 판문점에서 합의했듯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take concrete steps towards it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세 나라는 또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ernational sanctions must remain in place and be fully and strictly enforced until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dismantled.
슐츠 부대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기까지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완전하고도 엄격하게 유지, 집행해야 하며 안보리는 결의를 지지하는 데 있어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달 중 두 차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두 번 모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북한의 무기 시험에 비교적 조용한 미국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문제는 두 번 다뤄졌습니다. 지난 1일과 27일 두 차례 논의된 북한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무기 발사가 기타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세 나라는 안보회의 요청과는 별도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입니다.
We urge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it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의 완전한 이행에 나설 것과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3국 공조 외에도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7월 중 두 차례 감행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지난 26일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북한의 무기 시험 발사와 관련한 이들 세 나라의 모습과 대비되는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도해온 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이어진 지난 한 달여 기간을 보면 이에 대응한 미국의 움직임은 이전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두 번에 걸친 공동 성명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신형 무기 시험 발사에 대해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He has done short range, much more standard missiles. A lot of people are testing those missiles, not just him. A lot of people are testing those missiles.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평가는 지난달 이후 모두 7차례 감행된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 일관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 진전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땅에 묻힌 모든 미군 전사자들이 곧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making sure that every last American soldier buried on Korean soil comes home and comes home soon.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재향군인회 아메리카 리전 주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유해 송환 문제가 재향군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단일 규모로는 수십 년 만에 최대인 55쌍자의 미군 유해가 송환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영혼과 가족이 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600여 명이며 이 중 5,300여 명의 유해가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미국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불량 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 건국 원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촉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이 올해 계획과 목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오랫동안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에 관여해왔고 북한은 전 세계 탄도미사일 위협 확산의 주요 원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도탄 방어체계의 개발과 연구, 운용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이 향후 계획과 목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존 힐 국장은 2019년 국장의 비전과 의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잠재적 적들이 지속적으로 상당한 미사일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관련 단체들은 옛 소련 시절부터 중국, 북한, 시리아의 공격 미사일 타격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왔으며 중국의 관련 단체들도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판매에서 수많은 나라의 원천이 됐고 현재도 심각한 확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미사일 방어국이 결정의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현재 잠재적인 적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기존에 배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로 폐퇴시킬 수 있지만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려면 추가 설비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진화하는 위협과 관련해 잠재적 적들의 기존 미사일 체계의 역량 증진, 신형 또는 전례가 없는 미사일 종류 추가, 협박, 군사훈련, 전쟁 계획 등에서 공격 미사일 체계의 통합 가속화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위협들이 동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미사일 방어국이 고도로 통합 다층화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설계와 개발, 조달 유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글라이더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형 요격기, 루마니아 등에 배치한 이지스 어쇼어, 전 세계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과의 통합을 이뤄 교차 영역의 전장에서 합동군과 동맹국 협력을 통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잠재적 적국의 역량을 앞지르기 위해 관련 방산업 기반을 강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사의 설비를 참조사진으로 게재했습니다. 한편 엘렌 로드 미 국방부 획득 운영 유지 차관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방산업계의 합병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typically do would put consent orders in and so forth if we have concerns. There are no major concerns.
방산 전문가들은 미사일 방어 개발 사업에 특허한 레이시온사의 합병이 고도의 기술력 개발을 요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터 허시 미첼 인스티튜트 항공전략억지력연구국장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방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항공, 사이버 위협 대처 능력 등 종합 개발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Hill 국장은 보고서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역량 개선을 위해 국제 파트너와의 무기체계 획득 결정을 위한 합동 분석과 연구, 대외 군사 판매, 합동 개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 퇴치 등 대북 지원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감염병 방치는 결국 한국의 보건 안보에 위협을 줄 것이라며 예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핵과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 활동을 벌이는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잠정 중단했던 대북 지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의 결핵 담당 코디네이터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말라리아와 결핵 퇴치를 위한 고위급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북 의료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주 안에 최종 결정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와도 다양한 우려 사항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지난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 치료, 예방을 위해 자금 1억 달러를 지원해왔지만 지난해 이를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독특한 환경 때문에 지원 물자의 배급과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피터 샌즈 글로벌 펀드 사무총장도 북한 주민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검증에만 동의하면 지원을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제대로 된 결핵과 말라리아 진단, 신약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해 보건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결핵 감염 실태는 심각하며 이를 방치하면 한국 보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희진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장은 28일 VOA에 북한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일반 결핵과 다진해성 결핵의 고위험국으로 희생자 수는 한국의 8배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결핵 감염 실태가 국제사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펀드가 작년부터 이제 기금 중단하면서 이제 약제 공급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되면은 결핵약이 없어서 이제 환자 진단에도 치료 못하게 되는.
김 위원장은 북한의 결핵을 막지 못하면 그 위험이 한반도 전역에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교류 활성화로 북한 결핵 문제가 한국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결핵 문제는 세대를 거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결핵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한국으로 오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 또 그 사람들이 결핵에 많이 감염되고 정착해서도 많이 발병하면은 또 이제 남한 주민들한테 이제 2차 전파이.
김 박사는 결핵균은 공기 중으로 전파돼 발병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만 해도 주려한 사람에게 쉽게 옮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국가 보건정책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북한의 잠재적 결핵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한데 현재 결핵약 공급 상태로는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핵은 한번 감염이 되면은 일생생 그 몸속에 균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소에는 그 사람의 면역에서 억제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면역이 약해졌어요.
앞서 북한 결핵 퇴치 활동 단체인 유진벨 재단은 내년 6월이면 결핵 치료에 필요한 항결핵제 재고가 떨어진다며 국제 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글로벌 펀드의 지원 재개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치료제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관과 검역 등을 고려하면 치료약 주문부터 배송까지 9달이 걸리며 북한 결핵 퇴치 운동은 공기로 전염되는 결핵의 특성상 한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지적입니다. 샌즈 글로벌 펀드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의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외부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면 에이즈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하버드의대 메리 스미트 파우지 교수 등 미국과 북한 공동연구진의 논문을 단독 입수하고 지난해 북한의 에이즈 양성 판명 환자가 3,3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1월 발생한 북한 내 첫 에이즈 환자가 20년 만에 급증했으며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이 감염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2년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인 글로벌 펀드의 기금 93%는 각국 정부 지원으로 이뤄집니다. 미국이 가장 큰 기부를 하며 그 뒤를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일본이 잇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투명한 통계는 경제발전의 관문이지만 북한은 부실한 국정운영이 드러나는 정치적 위험 때문에 통계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투명한 통계가 없는 한 국제 지원과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유엔 개발계획 UNDP 평양 사무소장을 지낸 제롬 소바주 씨는 재임 당시 한 도의 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국장과 나눈 대화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I said, well, how much money you have? How do you, you know, do you, how do you do? He said, I have, and he admitted that he had no idea.
보건국장에게 예산 규모와 집행에 관해 물었지만 구매나 급여 지불, 고용 계획 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 정부의 모든 부처는 섬처럼 제각기 고립된 채 공조가 거의 없다며 이들이 중앙통계국의 자료를 제공해도 아무런 우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세계 최악의 통계국으로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roblem is the fear factor. People are too afraid of reporting their statistics.
식량 생산 규모가 얼마인지, 마을 인구가 얼마나 사망하는지, 왜 그런지 등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모든 통계가 성과와 처벌에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들이 정확한 보고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사실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통계 논리와 달리 북한은 정치적 논리가 항상 최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They don't really want to disclose the reality of what they're doing with their money, how much they have and where it is. Partly that may be political because
북한은 정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규모는 얼마인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등 국정의 실상을 공개하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도 VOA에 과거 동독 등 옛 공산 국가들도 국민 통제를 위해 통계를 비공개로 일관했다며 통계로 국정의 민낯을 보이는 건 김 씨 정권의 최고 전엄의 치명적이란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의식이 깨인 경제 담당 관리들은 통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적 위험 때문에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7년 고난의 행군 시절 국제통화기금 IMF 대표단의 첫 평양 방문을 떠올렸습니다.
The bottom line of that discussion was that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the technical assistance and the money, but they were very unwilling to open the books and they didn't want
북한은 당시 논의에서 국제금융기구들의 기술 지원과 자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국가 통계를 공개하는 걸 매우 꺼려해 결국 후속 회동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도 국제금융기구들의 개발 지원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인 IMF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193개 회원국 가운데 인구 수만 명의 안도라 같은 소국들을 제외하면 북한은 쿠바와 함께 189개국이 가입한 IMF의 변방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IMF 관계자는 BOA에 통계는 당사국의 경제적 취약성과 위험 등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 보다 나은 정책 구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투명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로 연결돼 외국의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MF 가입은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IMF 가입에 의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아까 질문하신 IMF나 또는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된 경제로 나설 뜻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 IMF 충계총회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류와 접촉에 관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e have not received any communication from North Korean authorities regarding possible engagement with the IMF.
강 국장은 이어 북한은 IMF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며 금융 지원이나 비금융 지원 등 IMF의 모든 관여는 주요 이사국의 시각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IMF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핵심 주주국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국제사회 편입 의지뿐 아니라 비핵화와 인권 개선의 진전이 있어야 가입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제국의 랜들 존스 일본 한국 담당관도 앞서 VOA에 이런 핵심 사안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IMF 가입에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 담당관은 아울러 경제발전은 해외 원조보다 투자가 핵심이라며 투자자들은 위험을 낮추기 위해 통계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조차 투명성 부족과 투자 위험을 이유로 북한의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통계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바주 전 UNDP 평양사무소장은 국가 통계를 모른다는 건 운전자가 5m 앞에 도로 상황이 어떤지 또 휘발유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위험한 주행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You know, imagine you're driving a car and you don't know, you don't have any idea of what the road looks like 5m from you.
전반적인 국가의 상황을 투명하게 측정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려 경제가 올바로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대북 제재의 강도를 측정하려는 국제사회에 국가 통계를 순순히 내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북한의 IMF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한국 정부에 탈북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보호시설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한다는 보도들에 대한 입장도 요청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탈북민들에게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과 관련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작성한 쟁점 목록 보고서에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쟁점 목록이란 앞으로 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겁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사례로 탈북민들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제한과 수감시설에 수용되는 전반적인 기간 동안 변호인에 대한 접근, 추방 결정에 대한 항소 권리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보호시설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한다는 보도들에 대한 논평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8월까지 위원회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5차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위원회는 2015년 11월에 열린 한국에 대한 4차 심의에서 채택한 최종 의견서에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서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이 센터에 수용되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수용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조사기관과 방법도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하면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탈북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일부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종료 결정을 양해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한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지난 22일 공식 논평 내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동맹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리앙쿠르 암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열성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갖길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독도 방어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산림 황폐지 면적이 줄어들긴 했지만 황폐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성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산림청사나 국립산림과학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의 황폐지 면적은 약 22만 헥타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산림의 28%가 황폐지로 분류되는 등 북한의 산림복구 노력에 비춰볼 때 회복 속도는 다소 느리다고 산림과학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사가 시작된 1999년 당시 북한의 산림 황폐화 면적은 163만 헥타르, 지난 2008년엔 284만 헥타르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엔 262만 헥타르를 기록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입니다.
북한이 산림복구 전투계획을 세워서 계속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2019년 신년사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제2차 산림복구 전투계획을 투쟁해서 나가고 원리마를 하자고 하는 게 원리마가 도시에다가 숲을 조성하는 거. 우리 같은 도시 숲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리마의 증거들이 이렇게 위성영상을 통해서 보여요. 그리고 본인들이 조림을 한 흔적도 보이고 그래서 22만 헥타르 정도 준 걸로 나왔다.
산림과학원은 지난 1999년부터 10년 단위로 위성영상을 활용해 북한의 산림을 모니터링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산림 황폐화의 가장 큰 피해는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사회 경제적 손실도 상당합니다. 황폐지 대부분이 마을과 공장, 도로, 철도 등 핵심 시설 밀집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나무를 에너지, 즉 땔감으로 사용하고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궈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김성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훼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난행군 다락밭 만들기 사업,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식량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왔을 때 그거를 문제시 삼고 조림을 해야 된다. 산을 보물산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지만 이미 그때 늦은 시기였고요.
실제 2012년 유엔 환경계획 자료에 따르면 북한 가정에선 주로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28%, 농촌의 경우 77%가 나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후진국의 산림 재건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산림 복구를 원하지만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법률적 차원의 접근이 더해져야 산림 재건을 위한 남북 협력이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성일 서울대 교수입니다.
32조 원이 뭐 향후 20년 동안 투입돼야 이제 보관부가 있단 말이에요. 개별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거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NGO가 하거나 이렇게 돈을 이제 충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자체적인 그 기준과 절차가 있어요. 투명해야 되고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합당하는 행동을 북한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북한이 만약에 원한다면 가장 좋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뱅크나 아니면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인데 거기 대주주는 미국과 일본인데 돈을 받으려면 돈을 받을 만큼 투명해야 되고 그 레짐이 거기에 대해서 acceptable한 그런 이제 플랫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한편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김필주 학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산림 황폐화 지역은 함경남북도와 황해북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양묘장의 현대화, 과학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양묘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묘장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심을 것인가. 산에다 심었을 적에 그냥 심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또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산림을 언급했으며 122호 양묘장을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2017년 3월엔 김일성 종합대학에 산림과학대학을 신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영국 정부가 10월 중순까지 의회를 잠시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브렉시트 강행을 위한 포석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정부가 대학가에 미치는 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 연방법원이 미주리주가 채택한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 법은 8주 이후에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하는 걸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8월도 며칠 남지 않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마감 시한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지금 영국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럽습니까?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요. 영국 하원 정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존슨 총리는 28일 영국 하원에 서한을 보내서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정회하고 새 회기를 시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의회를 정회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존슨 총리는 교육과 보건, 범죄 대응 등 여러 국내 정책을 담은 입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하지만 영국 야권 의원은 의회가 이 존슨 총리가 추진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노딜 브렉시트 뭐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말인데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짚어보죠.
네. 자,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네.
아, 전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과 협상을 통해서 과도기를 허용하고 이 백스톱이라는 안전조항을 만들어서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려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영국 하원은 번번이 이를 부결했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메이 전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네. 테레사 메이 전 총리의 후임이 존슨 총리죠.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취임했는데요. 유럽연합과 다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안 되면 노딜 브렉시트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10월 31일자로 영국은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과 단일 세관에서 탈퇴하게 되고요.
네.
유로폴 등 모든 유럽연합의 공공기관에서도 탈퇴해야 합니다.
예. 자, 정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영국 하원이 여름 휴회 중 아닙니까?
네, 다음 달 3일 개원하는데요.
네.
존슨 총리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를 9월 둘째 주부터 10월 14일까지 정회하고
네.
마지막 날 새 입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왕이 연설해 줄 것을 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브렉시트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9월 3일부터 둘째 주 정회 예정일까지 일할 수가 있는 기간은 7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또 10월 14일 이후 브렉시트 마감 시한까지도 별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촉박한 기간에 야당이 여러 의견을 규합해서 노딜 브렉시트 막을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인데요.
네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의회가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존슨 총리의 정회 요구를 영국 여왕이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영국 의회는요. 통상 새 회기가 시작될 때 여왕이 하원에서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 BBC 방송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관례대로 존슨 총리의 연설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여왕의 연설을 10월 14일로 미룬다는 건 그 전까지 의회를 정회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영국 야당 쪽 반응도 좀 볼까요?
네,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수치스러운 모욕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존슨 총리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 정회는 비겁한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은 존슨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요 야당 의원들이 전날 회동을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노동당 주요 야당 대표들이 27일 노딜 브렉시트 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예.
정부가 브렉시트를 또다시 연기하도록 강제할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하지만 의회가 10월 14일까지 정회에 들어가게 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각 불신임한 표결도 사실상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네, 이번에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호주 정부가요. 자국 대학들의 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호주 대학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대학이 어떤 식으로 외국에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죠?
네, 호주의 대학들이 국가가 후원하는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호주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구체적인 나라를 지명하진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해 이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사이버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대학교는 아니지만 호주 의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도 올해 있었는데요.
네.
이 배후로 중국, 이란, 북한 등이 거론됐습니다.
네.
호주는 특히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화웨이는 미국과의 문제에서도 계속 얘기되는 기업인데 미국이 보안상 문제로 각국의 장비 사용 중단을 요구한 그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로 제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화웨이의 기기가 보안에 취약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맹국들의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콩의 시위 사태도 호주 대학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호주의 한 대학에서요,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학생들과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학생들 간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 학생들의 신원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이 한 학생은 지금 나는 호주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안 말고도 호주 교육계에 중국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이게 논란거리라고요?
예, 중국의 이른바 이 공자 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공자는 기원 전에 활동한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인데요.
그렇죠.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래 중국 이런 중국의 전통 사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중국 교육부가 하고 있는 공자 학원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하지만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이 선전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학문의 자유를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아, 더구나 호주 대학들이 이 공자 학원 프로그램 도입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호주 교육부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대책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댄 태한 호주 교육부 장관이 28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은요, 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민감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단체 등과 협력해 호주의 국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대책위원회는 대학 관계자들과 정부 관리들이 절반씩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태한 교육부 장관이 이 성명에서 대학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보호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몇 개 주 정부가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을 채택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네, 미주리주 서부지구 연방지법에서 이날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이 법원 하워드 삭스 판사는요, 미주리주가 채택한 낙태금지법 시행을 부분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예. 그 미주리주의 법이 그간 논란이 많았던 법이지 않습니까? 그 8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그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빼고는 낙태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네.
이 법은요, 근친상간이나 성폭행으로 임신을 했어도 8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기 때문에
네.
이 법을 어기고 낙태한 경우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를 처벌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낙태한 여성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법이 원래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는데요. 법원 판결로 하루 전에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시행이 중단됐다고 하셨죠? 왜 그런 겁니까?
네, 법원은 성별이나 인종 그리고 다운증 후군 보유 여부에 근거해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예.
이번 소송은 세인트루이스 가족개혁협회 그리고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함께했는데요. 이들은 법원에 낙태금지법이 환자들에게 헌법적, 정서적, 의료적으로 큰 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판사가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어떤 이유를 대지 않았겠습니까?
네, 삭스 판사는요, 미주리주 법이 강제한 이런 제한이 여성 수백 명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소송에 대한 반응 예, 보죠.
네, 원고 쪽과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은 온당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반면 낙태 반대자들은 반대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성이나 병 보유 여부에 근거한 낙태를 금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1심 법원 판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정부가 항소할 거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데요. 결국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소송을 낸 측이죠. 세인트루이스 가족계획협회. 이번 소송과 별도로 또 의료시설 허가 문제를 놓고 주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미주리주 정부가 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시설에서는 낙체 시술을 제공하는데요. 이 건도 현재 소송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족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시설은 문을 닫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10월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법원이 주정부 손을 들어주면 미주리주는 미국 안에서 유일하게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주리주에서는 낙태 시술이 가능한 곳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서 이런 지역이 꽤 있는데요.
네.
미주리주를 포함해서 켄터키, 미시시피,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이렇게 여섯 개 줍니다.
예.
사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소송에서 임신 6개월까지는 어느 경우든 낙태가 합법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과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낙태 반대 진영.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은 지역 차원에서 소송을 내고 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결정이 뒤집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0여 년간 보수 진영이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무던 애를 썼는데요.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 미국 안에서도 낙태를 점점 강하게 규제하는 그런 지역이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16개 주에서 낙태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 가운데 4개 주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시기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는데요.
예.
태아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시기는 대략 임신 6주쯤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우산이 필요합니다. 신의주와 구성을 제외한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고 오후에는 평안북도 지역에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 28도, 남포 아침에는 21도, 낮에 29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7도, 중강 아침 최저 16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최저 15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개성은 오후에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이 낍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경남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겠고 함흥과 신포, 장진, 풍산, 원산, 장전, 성진기업, 상진, 김책지역 오후에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8도,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성진, 김책지역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고 서해는 앞바다 쪽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오후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곧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국 NBC의 인디애나폴리스 지역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팀을 현장에 투입해서 나의 팀과 함께 일해 미국인들을 위해 훌륭하고 굳건한 결과물을 도출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같은 협상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전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고 비핵화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매우 잘한다면서 그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관통해 한국까지 연결되는 철도 건설 사업을 거론하면서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조세영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일 관계 현안과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차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일 관계 맥락에서 이뤄진 결정임을 지적하면서 한미 동맹을 차원 높게 강화하고 스스로 강력한 국방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 차관은 일본 정부와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겠다고 말하고 본국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히고 한국이 최근 실시한 대규모 독도 방어 훈련이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의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현종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안보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최근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강조하면서 3개월 남은 공식 종료 시점까지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곧장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어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모하마드 자바드 이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일본 요코하마를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혀 긴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모든 나라가 국제법화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우라늄 비축량을 늘리고 농축 비율까지 높인 한편 아라크 경수로를 재가동할 계획을 밝힌 이란 정부의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라크 경수로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이란은 지난해 재개된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반발하며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춰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